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야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지 맙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또 내일까지 솔로몬 왕국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이 왕국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협할 만한 그런 세력들이 제거가 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라. 다윗이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유언대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다윗은 왜 왕위에 있었을 때 미리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40년 왕노릇 했거든요.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33년을 다스리는데 자기가 왕노릇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을 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이제 죽을 때 솔로몬에게 이런 사람들을 다 용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것은 오히려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을 오히려 자기 아들에게 남긴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을 잘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그저 자기가 못다한 일을 그냥 숙제를 솔로몬에게 던져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왜 아브넬과 싸우지 않고 다윗이 왜 아마사와 싸우지 않고 그 사람들을 용납하려고 했겠습니까? 다윗은 평생 자기 적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과 싸우고 자기 내부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의 백성 안에서는 싸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도 끝까지 사울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백성을 위한 싸움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지 내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평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포용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이든 아마사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압이든 아니면 시므이 같은 사울의 잔존 세력이어도 다 내치지 않고 끌어안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사명을 다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계속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같고 생각해서 솔로몬에게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쭉 읽는 이런 것들은 그저 정치적인 알력 다툼 정도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뭐 정치적 알력 다툼이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우리 영혼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다윗과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위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 다윗이 이렇게 중요하고 왜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위가 중요하냐 하면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고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화룡점정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 매듭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한 번도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이방 세력을 다 물리치고 비록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했던 왕이 다윗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많은 수고와 많은 고통을 짊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어서 새로운 다윗의 후손 솔로몬에게 이제 물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만한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윗이 견지했던 아주 중요한 원칙이 언약의 백성 내부에서는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끌어안았던 거죠. 그렇지만 정체가 드러났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그 중에서 오늘 처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죽을 자 이르되 네가 네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네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제사장을 죽이지 않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자기에게 정치적 위협 요소가 되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노읍 제사장 일가를 진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겨우 아비아달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도망을 쳤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제사장을 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죽이지 않는다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과 한평생을 함께했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을 파면해서 고향 아나돗으로 돌려보내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정말 안타깝고 이상한 것은 왜 아비아달은 영적인 감각이 없었을까 하는 거죠. 이 아비아달이요, 자기 다윗에게 도망쳐 올 때 에봇을 가져왔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6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에봇이라는 거는요, 제사장이 공식 복장 위에 받쳐 입는 조끼 같은 거고요.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는데요. 그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상이나 사무엘 하 같은 거 읽어보면 정말 위급하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아비아달이요, 에봇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를 이렇게 헤아려 아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요. 이를테면 그일라 사람들 구원하러 갔을 때 사울이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요. 에봇을 들고 있는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다 말씀하셔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부솔 시내에서 아말렉을 추격할 때 내가 따라가리이까 아비아달이 들고 있는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너희에게 넘기겠다 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보면 아비아달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에게 조언해 주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졌는데 나이가 많은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넘겨주려고 하시는지를 왜 몰랐을까 하는 거죠. 젊은 날은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물어서 다윗에게 조언해 주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상당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영적 지도자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그저 힘과 권력을 따라가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어떤 영향력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어떤 권력을 향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비아달은 여하튼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 없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다가 오늘 파면이 되는데요.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사무엘 상을 읽으면 실로에 엘리 집안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엘리와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였어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더러운 제사장들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셔도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엘리를 책망하실 때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사무엘상 2장 3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부터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식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이 다 망할 거다 선언하신 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베아달의 제사장 직분에서 파민이 되었는데 그것 실로에서 엘리 집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엘리의 후손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계속 지키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 아비아달은 자기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뭔가 이 하나님께서 근근히 유지하셨던 그 명예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명예를 나중에 회복한 사람이 우리 지난번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나돗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오히려 조상들의 죄라도 다시 이렇게 가로막아서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회복해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비아달은 그게 안 된 거죠. 그리고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던 요압이요, 도망을 쳐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요압은 구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 보시면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그래 가서 보았더니 이 제단뿔을 떠나지 않겠다. 아마 요압은 내가 제단뿔을 잡고 있으면 나를 죽이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연 브나야는 요압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내가 이 여호와의 제단뿔 곁에서 죽겠다고 말합디다 그렇게 말했더니 솔로몬 왕이요 얼마나 과감한지 모릅니다. 솔로몬 왕이 제단뿔 곁에서 그러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잔인한 명령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출애굽기 2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4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요압은 그야말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는데 고의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이 솔로몬이 요압을 제거하는데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압이 아도니아를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요압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자기에게 너무 불리하고 자기를 옥죄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도망을 쳤는데 실제로 요압이 죽은 이유는 오늘 보면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로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데로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 죄에 대한 책임, 다윗이 끌어안으려고 했던 다윗의 적을 사사로운 어떤 복수심에 매여서 암살한 혹은 경쟁심에 매여서 암살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노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 죽임을 당해요. 제단 뿔을 잡아서도 죽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압은요 평생 다윗의 왕국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평생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결이 달랐어요. 요압은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라기보다 자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제단 곁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될 텐데 큰 일을 하면서도 선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젊었을 때 큰 일을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는 오히려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 어떤 정체가 드러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정말 유익한 어떤 그런 태도, 입장 혹은 그런 열매를 계속 맺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